내용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초대교회 탄생의 기폭제가 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이러한 놀라운 현상을 바라보던 무리들의 반응을 사도행전이 언급한 데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강림의 이 외적 현상으로 나타난 만국 방언의 이 어떤 만국 방언을 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제 조롱을 하는 무리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변증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이후로 쭉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러자 베드로가 11명과 함께 서서 그의 음성을 높였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크고 분명하게 말했다. 유대 사람들아,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알려지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절에서 36절까지는 성령 강림 이후에 최초로 시작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열한 사도와 더불어서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들이 지금 세술에 취해 있다라고 조롱을 하고 있었던 그 절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에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성령 강림의 역사적 사건을 그는 지금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던 과거의 그 베드로의 유약한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권능에 능력에 사로잡힌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난 완전히 탈바꿈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이제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성령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내가 알지 못하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권능에 사로잡히게 하심으로 능히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시다라는 거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한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내가 할수 있다,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이렇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한 3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정말 훌륭한 교회의 장로님이 되어 있고, 심지어 목사님이 되어 있고, 심지어 선교사님이 되어 있는 이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누가 한 일일까요? 그 자신이 한 걸까요? 하나님이, 성령이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꾸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킨 모습들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할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 원래의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쓰임을 받고 능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우리가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이 이 비천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평생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니 하나님 정말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죠. 이게 누가 이렇게 할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자신이요. 천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자기의 인생이 지나가는 동안 이렇게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바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아까도 우리 구역 모임에서 이 말씀을 나눴지만, 그 신앙의 여정이 시작해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애에 이 변화의 어떤 곡선이 보이지 않는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변화 없이 이렇게 살다가 간다. 그건 성령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베드로가 보여주듯이 이렇게 시간을 지날수록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칠까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지치고, 육아를 하는 엄마들이, 아내들이 지치고, 우리가 힘겹고 회의적이고 분노와 짜증이 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멀리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우리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첩경은 늘 성령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를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심하다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이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의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자기의 능력을 스스로 과소평가하면서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생각해오던 이런 우울한 생각 속에 갇혀 계셨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더 간절히, 더 적극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낼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마침내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우리는 이전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좌절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극복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들을 통해서 힘있게 이것을 펼쳐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 나의 삶을 지탱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의지만으로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성화를 이루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힘과 의지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뜻에 순복하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나의 능력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교회를 다니지만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다시 우리가 이것을 상기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성도가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한 나 아무개 성도가, 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악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큰 배도의 시대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갈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질 때 베드로처럼 어떻게 됩니까?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굳게 닫혀있던 우리의 입, 늘 복음을 전하기에 창피하고 부끄러워하고 어떤 말도 하지 못하던 우리의 닫혀있던 입이 베드로처럼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져서 이제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에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이것을 사명과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힐 때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의미 있는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남들이 다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하고, 남들이 다 직장 다니니까 나도 직장 다니는, 남들이 다 하는 결혼이니까 나도 결혼하고, 이것은 신자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뚜렷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한 뜻을 세우고 그 뜻에 맞춰서 자기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함께 그 숭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 성도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베드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세계 각처에서 온 순례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우리는 술에 취한 자들이 아니오. 어? 구약의 예언대로 성령의 강림하심의 현장에 서 있는 우리는 그 역사적 증인이지 우리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왜냐하면 너희가 추측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날의 제3시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 그들의 시간의 개념 속에 3시는 오전 9시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준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가 그들의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취식과 음주가 금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사실을 들어서 우리 보고 지금 술 취했다고 얘기하는 그 무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응? 즉 경건한 기도의 시간인데 우리가 결코 이 시간에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술을 먹고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라고 밝히고 있었던 거죠. 우린 지금 술을 먹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바로 지금 당신들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엘서의 예언에는 장래 여호와의 성령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담고 있거든요. 바로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성령 강림의 이 역사적 사실이 요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예언이 지금 당신들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밝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하여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들에 그것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나의 영으로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연장자들은 꿈들을 꿀 것이다. 요엘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령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나 신사도주의자들은 바로 이 구절의 내용을 자기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지만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몰지각하고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분명한 깨달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말세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세에라고 번역한 단어는 문자적 의미로 이후에 그런 뜻입니다. 아헤레이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사용될 때 이것은 바로 신약시대에 도래할 메시아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보다 넓게는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에까지 이 모든 시간을 종말의 개념으로 봤는데, 따라서 여기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 이 말이 흔히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의 시대를 말세로 규정해서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마치 성령의 역사인 양, 지금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 뭐 이런 것들을 마치 성령의 역사인 양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성경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이해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메시아의 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믿었던 반면, 베드로는 바로 여기서 지칭하는 말세, 즉 메시아의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 이미 도래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제 당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 강림의 증거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는 메시아의 시대에 임할 성령의 풍성하고 광범위한 은사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제 성령은 과거 선지자와 같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그 성령의 임재가 이제는 성별, 나이, 신분, 인종을 뛰어넘어서 특정한 소수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주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기록 속에는 실제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도를 도왔던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또 많은 이방인들이 그 이름이 등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구약 속에서는 결코 흔치 않았던 일들이 신약의 성령 강림 이후로 두드러지게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 프로페테리아. 이 예언은 본문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의미, 그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의미로 재해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프로페테리아는 복음 전파의 의미라는, 복음 전파. 즉 구약의 모든 예언의 초점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이 이제는 최고의 그리고 최후의 예언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또 다른 예언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직통 계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종적 예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고 있다. 누굴 통해? 성령을 통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전파의 능력과 사명은 선지자나 사도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만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임해서 어린 아이의 입으로도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이제 이 성령 은사주의자들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은사를 강요하고 방언이나 예언을 강조해서 아이들까지 방언을 시킵니다. 아이들까지. 심지어 아이들까지 예언을 하게 하는 이 웃지 못할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방언을 받게 하고 예언의 은사를 강요할 게 아니라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는 매우 체계적인 성경 교육, 교리 교육을 행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성경 교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성경은 모르면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방언을 시킨단 말입니다. 방언을 따라하라고 해서. 네? 소위 말하는 예언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린 아이들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아이들한테. 그것이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라도 되는 양 어린 아이들한테 방언을 시킨단 말입니다. 예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계시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 더 이상의 예언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어떤 계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꾸 예언을 강조하는 사람들, 교회를 혼란케 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아주 영적으로 불손한 세력으로 간주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탁월한 교부였던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는 영적인 이러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언은 과거에서 발생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또 아우구스티누스는 최초의 교회 시대에는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했고 믿는 자들은 방언으로 말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할 말을 주셨을 때 그 말은 믿는 자들이 전에 배운 적이 없는 말이었다. 이 은사는 그 시대에 맞춰진 표적이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장차 모든 언어를 통해 온 땅에 퍼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모든 언어로 성령의 전조가 나타나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현상은 하나의 전조로 성취된 이후 사라졌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능력을 능가하는 은사, 그런 성령의 섭리는 오래전에 중단되었고 오늘날 아무라도 그런 은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다면 그것은 광신적인 기만으로 의심받아 마땅하다라고 청교도 존 오웬은 얘기했습니다. 탁월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말하기를 방언의 은사는 예언의 영의 한 새로운 사물이었고 유대인의 울타리가 무너져 모든 열방의 교회로 인도되게 하려는 특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러한 은사들과 그 밖에 다른 예언의 은사들은 하나의 표적이므로 오래전에 중단되어 폐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사들이 부활하기를 기대할 아무런 동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성경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하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라고 일컬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주의를 기울이고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고 매튜 헨리는 이렇게 분명하게 그의 주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특별한 은사들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고 확립하기 위해 주어졌다. 그러나 성경의 정경이 완성되고 교회가 충분히 세워지고 확립된 이후 이러한 특별 은사들은 중단되었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탁월한 칼빈주의 신학자인 벤자민 워필드는 말하기를 이런 은사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소유도 아니었고 그 점에 있어서는 사도시대의 교회나 사도시대 그 자체의 소유도 아니었다. 그런 은사들은 명백히 사도들에 대한 확증이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도들에 대한 보증서의 일부였다. 따라서 그런 은사들은 그 기능으로 인해 명백히 사도시대의 교회에만 국한되었고 사도시대의 교회와 함께 필연적으로 사라졌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더 핑크는 말하기를 신약시대 초기에는 특별한 직분이 있었던 것처럼 특별한 은사도 있었다. 그리고 특별한 직분의 계승자들이 세워지지 않은 것처럼 특별한 은사의 지속도 결코 의도되지 않았다. 은사는 직분에 의존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초자연적 은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임시직으로 뭘 우리가 임시직이라고 얘기합니까? 서리집사가 임시직이 아니고요. 임시직 바로 사도, 선지자, 성경에 임시적으로 존재했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항존직은 목사, 집사, 장로. 이게 항존직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항존직.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존재했던 사도의 직분이 사라진 것처럼 사도시대에 존재했던 모든 은사들도 다 소멸됐다. 모든 경건한 신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는 이렇게 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로 하여금 몰두하게 만들고 오히려 이런 현상에만 집착하게 함으로 참된 진리에서 더 영혼을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상, 꿈, 이것은 구약시대의 특정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계시하고 보이시던 구약시대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시대 이후로는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마다 꿈과 환상을 보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실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이런 의미로 그 의미가 바뀌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무슨 꿈을 꿨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라는 둥 환상을 봤는데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단 말입니다. 개혁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체험에서 이제 소수의 선지자나 사도만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주의를 비롯한 모든 이방의 나라와 권력들에 맞서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던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과하면서 모든 계시가 이제 종결되었고 진리의 말씀이 완성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붙들고 확신하고 힘써 전하고 깨닫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뿐입니다. 오늘날에 여전히 성령 운동, 은사 운동, 아직도 이걸 붙들고 이렇게 성도들 기만하고 이런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은 불건전한 교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또 이제 저 욕을 할 교회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 시대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아직 계시가 완결되지 않은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신 꿈과 환상을 보게 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다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승천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부으심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게 하시기 위한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지금의 이 시대는 그렇게 전해지고 완성된 계시의 말씀, 이 성경을 모든 계시의 종결과 최후의 예언이라고 믿고 이 진리만을 깨닫고 증거하는 일에 모든 교회와 성도가 신명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절대 진리의 가치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내고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누구도 훼손하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일이 이 시대의 교회가 받은 마지막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석유 장로교회는 모든 은사주의 운동, 성령 운동, 신사도주의 직통 계시를 단호히 배격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화를 이루어가고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붙드는 것입니다. 석유 장로교회가 이러한 여전히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 잘못된 시류에 영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교리의 가르침만을 지켜나아가는 교회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나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될수 있기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아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